오늘의 역대상 5장의 말씀입니다. 부장에서는 거주지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요단 동편의 두 개의 반지파에 대한 그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됐는지에 대한 스토리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르우벤 지파의 주요 계보와 거주지가 기록되고 있고요. 11절부터 17절까지는 갓 지파의 거주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18절부터 26절까지 므낫세 반지파의 거주지와 주요 족장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어떻게 요단 동편을 차지했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의 시점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시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의 그 시기지 않습니까? 이 시기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던 시기는 민수기 32장에 등장하고 있는 출애굽 시기에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먼저 르우벤 지파가 1절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본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정실 부인 레아를 통해서 얻은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르우벤이 그의 서모 빌하와 통관하는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원래 이러한 죄를 지었으면 죽음으로 보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생명을 보존하되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육적 장자로서 어떻게 보면 성품이 자비하고 여러 면에서 탁월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탁월한 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교만히 행하였고 아버지의 그 어머니를 치하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악을 행하였던 것이죠.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므로 말미암아 그는 장자권을 빼앗겼고 그의 후손들도 점점 연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 아닌 요단 동편 땅의 그 어떤 부분들을 차지하게 되었고 가장 수요가 적은 지파로 이제 나중에 개수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장자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다른 형제보다 원래 두 배의 재산권을 더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이제는 르우벤에서 요셉 지파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요셉 지파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지파가 두 몫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혈통적인 그 장자의 명분은 르우벤에서 요셉으로 넘어갔지만 영적인 장자의 명분은 또 유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르우벤의 장자권 박탈과 관련하여서 유다가 야곱의 다른 아들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권자가 유다의 지파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유다 지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나와서 계보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다라고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포로 귀환 후에 이제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결집되게 되는 이제는 그 원동력으로 유다 지파를 삼고 있는 그런 목적이 또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렇게 소외되면 안 되는 그런 지파들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 그들 역시 소외감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역대기 저자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부터 두 지파반이 요단 동편 땅에 원래 있었던 하갈 연합군을 섬멸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제는 물리치고 이들의 지역을 장악하게 되어서 이 땅을 분배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역대상 5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였으니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과거에 이제 출애굽 역사 가운데 이제 요단 동편 땅을 모세가 있을 때 차지한 다음에 이 땅을 분배했다라는 것이죠. 그 전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군대의 인원수에 비해서 두 지파반의 군인의 수는 대단히 초라한 숫자입니다. 약 4만 4천 명 정도 기록되고 있는데 출애굽 당시의 그 인원에 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적은 인원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가운데 서서 전쟁에 임하게 되자 그들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 지파를 도우심으로 승리케 하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보통 히브리 문법상 간접 목적어가 영어처럼 이렇게 동사 다음에 등장해야 되는데 근데 본절에 보면 이 간접 목적어인 대상인 하나님이 동사 앞에 기록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 지파가 철저하게 의지했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무력과 자신들의 그 인원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그 목적어를 앞으로 도치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짖다라는 동사는 통곡하다, 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통곡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인간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도 국가의 문제도 또 우리 개인의 비전과 꿈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기도가 울부짖을 필요는 없지만 어떻습니까? 삶의 정말 중요한 결정과 선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루틴하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좋아질 거야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기도의 내용들도 기도 수첩에 많이 적어놓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두리뭉실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요 뭘 응답받은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꼼꼼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요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들을 확인해보면 뭐 다락방별로 기도했는데 다 응답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정말 불가능한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길긴 한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를 얻더라. 아멘. 엄청난 수의 그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십만 마리의 가축들을 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또 포로로 사로잡은 사람만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 동편 땅 두 개 지파 반의 군대 숫자가 4만 4천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포로로 사로잡은 사람만 10만 명이고요. 그러니까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배수죠.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취하고 포로를 사로잡은 사실을 본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갈 연합군은요 원래 유목민족으로서 대단히 호전적이고 전투에 강한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 앞에 저희가 르우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가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렸다고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장에 등장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갈 연합군도 어떻습니까? 이들은요 자기의 힘을 신뢰했던 자들을 바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도 전쟁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신뢰하는 인생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로부터 빼앗은 엄청난 숫자의 전리품과 포로의 숫자를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가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대승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자신들의 능력을 얻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너무 엄청난 승리를 얻었다라는 것은요, 이건 바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하반절에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편지를 썼던 시기도 또 이 편지의 1차 독자도 다 바벨론 포로 이후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됐는지,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것이 바로 이러한 응답을 받았지만, 22절 하반절의 말씀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그들이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과거에 이미 포로에서 돌아온 시점에서 볼 때 오래전 과거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응답하셔서 대승을 거두게 하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이제 가까운 과거죠. 이제 오늘날 돌아놓고 보니까 먼 과거가 아니라 가까운 과거의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간음을 행함을 통해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아직도 여전히 그들은 아수르가 지정해진 그 장소에서 머무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각각의 그 결과가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울부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때의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역대상 5장의 말씀에서 르우벤 지파와 요단 동편 땅의 스토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교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여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늘 첫째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시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